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두 개의 사건이 여기에 연결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구분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2000년 전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인물로서의 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설명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때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상황은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만나보지 못한 현실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이미지죠. 예,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것,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함께 맞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여기에 공존하면서 이제 평화 속에 거하고 있는 모습. 8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현재적인 우리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이 모든 내용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어떠한 세계가 지금 펼쳐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때는 언젠가요? 여러분 이사야서 뒷장으로 뒤로 쭉 한번 가셔서요. 6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네, 65장 17절에 17절 말씀 볼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함께 또 보았지만 장차 도래할 완전한 새로운 창조의 세계, 그러니까 현 세계가 마무리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세계를 펼쳐내시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말이죠. 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25절로 가보십시오.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약간 짧게 여기 기술되어 있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는 아직도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한 이 현상,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온전히 드러나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시간대로 구분을 한다면 정말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미래 사건, 그러니까 적어도 2000년 이상의 갭이 지금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지금 동시에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미래 사건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제 상황이 좀 다르죠. 우리는 1차 성취가 이루어지고 아직 2차적인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인클루지오라고 말할 수 있죠. 수미상관구조라는 말을 제가 우리 첫사랑반에서 하곤 하는데 1절과 10절 말씀이 동일하죠. 사실은 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 말이 10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체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예언의 이 두 이벤트죠. 두 가지 사건의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건과 이 두 번째 사건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반세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 이전, 훨씬 전. 그러니까 그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마치 산봉우리가 두 개로 보이지만 첫 번째 산봉우리와 두 번째 산봉우리의 거리가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겹쳐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둘 사이에 계곡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갭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딴 것은 아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가 어떤 분인지, 그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그가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온전히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결국은 이 앞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사건은 후에 등장할 이 그리스도 나라의 완성, 이것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마치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듯이 이 앞부분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장차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오늘 이제 메시지의 사실은 좀 핵심이 될 건데요. 우리의 관심은 뭐냐. 예, 우리의 관심은 뭐냐. 오늘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뭐냐. 이 사이에서. 예. 뭐 아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첫 번째 오신 그리스도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미 오신 그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느끼고 또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 이미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한 온전한 그 인식과 그것에 대한 확신과 그것에 대한 헌신까지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름답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 예, 믿음과 소망이죠. 소망, 이 소망이라고 하는 어떤 그 미래의 이 연결되어 있는 이제 우리의 신앙적 표현입니다. 아직은 이것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구현될 것이다.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저 꿈이나 그냥 환상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처럼 이것도 역시 우리 앞에 분명히 드러날 미래적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은 이미 다 있는 걸 소망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가진 걸 소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소망하지 않죠. 소망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음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럼 그 중심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지금 현재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속에 미래의 소망을 품고 현재는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이 value, 그리스도는 과연 무엇을 선포하셨고 그는 과연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라는 이 가치를 우리가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수고해 나가는 삶, 이제 이것을 저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이 텐션 속에 현재는 이 공통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현세 속에서 수고하는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와 교회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 틀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한번 내용을 담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그럼 그리스도, 이 오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는가? 그는 누구인가?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아는 팩트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났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주신 예언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처럼 그런 다윗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느닷없이 아무런 그 배경이 없는 데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약속하신 모든 절차에 따라서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육신 하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면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이신가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요. 우리가 뭐 기도할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또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과연 한 분 한 분에게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조금은 머뭇머뭇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감정적인 카테고리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환상, 어떤 그냥 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런 어떤 이상을 세워놓고 그분을 동경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셨던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인격적으로 사랑한다. 그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인식은 뭐냐면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하고 아는 것. 우리 기독교는요, 이런 꿈꾸는 종교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현실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닻을 내리고 있는 종교입니다. 역사를 초월하지만 그러나 역사를 무시하고서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고 고민하는 거죠. 더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공부하듯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역사책이죠. 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물론 예언서로 끝나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죠, 계시록 속에도.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다. 이 영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그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어떤 분으로 보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 보낸 것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선지자의 개념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역사하는 제사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있죠. 이사야 6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유는 바로 주빌리, 우리 기쁨의 교회의 이름인 주빌리 패세지니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다. 성령께서 내게 임했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내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복음의 사도로서 이 세상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복음의 사도로. 그는 왕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권은 파워를 가지고 약자를 유린하는 왕권이 아니죠.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공의를 회복시키는 왕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지고 저주와 사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제사장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진정한 왕입니다. 진정한 선지자. 이 프로펫 킹, 진정한 선지자로서의 왕. 네, 다윗이 그랬듯이. 그것보다 훨씬 더 확대된 의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표현 중에 굉장히 이제 멋진 표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34절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온 몸에 담아내신 진정한 선지자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한량없이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그냥 어떤 아무런 의미도 뜻도 없는 그러한 뭐 막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파워를 행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잖아요. 성령은 말씀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영이시잖아요. 예,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성취해내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분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감히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그림자죠.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역사 속에 임하신 다윗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분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오셔서 그 일을 훌륭하게 수용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똑같은 스피릿을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이 뚝뚝 떨어지는 한량없이 부어주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떨어진다. 우리에게 흘러내린다. 예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가 함께 공부했지만 교회는 어떤 존재이냐?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존재이다.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같은 성령에 참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기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건 지혜와도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이 두려움. 그러니까 이분은 참 대단해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 완벽성을 요구하니까. 근데 그분은 철저하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의식으로 가득 차신 분. 당연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신 거니까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비춰진 한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의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하나님에 대한 경외.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사실은 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네. 경외심이 없는 자녀들은 너무나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반항기도 지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안에 거룩한 건강한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 경외하시는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여기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가치는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로우심.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합니다. 약자라는 이유로 공의를 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합니다. 그의 판단은 정직하여 비천한 자들도 그 공의로움의 혜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에 대해서는 단호한 심판을 선포하고 이행하신다. 그리고 그의 공의로움을 행하심에 있어서는 그는 성실하다. Faithful하다.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이건 뭔가 ready to work죠.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공의로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성실하시다. 성실하시다. 게으르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그가 너무나 답답하게 생각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집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9장 13절에 이 백성들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머리는 누구냐? 곧 장로와 존귀한 자다. 즉 모든 백성들의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장로와 왕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꼬리는 누구냐?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아니하고 오직 정치, 정권에 아부하면서 결국은 세상적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종교인들. 종교를 자기의 어떤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바울사도도 그런 얘기했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됩니까?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그의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예,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악한 리더십을 따라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이 함께 망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절에 불의한 법정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이게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공의가 무너진 그 시대의 모습을 이사야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와 같은 것들을 뒤집어 온전히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진정한 그 의미를 담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추상적인 것이나 막연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이처럼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단순히 역사의 현장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분이 아니라 그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선지자로 존재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즉 성령을 통하여 실존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과 교통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오늘날 저희가 따르게 모인 게 아니잖아요. 교회로 모였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은 거룩한 현장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입니다. 이것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가치,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이 위대하신 그리스도로서 리더로서의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흠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즉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우리 마음을 채우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채워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실제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온전히 연결시켜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채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면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토해져 내어 버린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과 공의로운 것을 온전히 이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가치들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못한 것, 우리 속에 그것을 싫어, 그것을 거부하는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싫어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거부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으로부터 토해져 나간다. 이게 뭡니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인 것이죠. 회개. 회개는 그냥 막연하게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기뻐하지 않으신 것들이 도저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밀려나가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속을 채워나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죄악된 것들이 토해져 내버린 이러한 역사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로 묶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물세례를 하지만 상징적으로 그것은 거듭남, 새로운 성령의 생명 태동케 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육체와 그의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구원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이 곧 그리스도의 성령의 내재하심을 체험하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죄악을 품고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가 죄악을 토해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매번 해야 되죠. 예. 기도를 인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께서 기도를 인도하실 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똑같은 포뮬라의 반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준비하실 때마다 깊이 느끼실 텐데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쏟아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토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느끼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회개. 회심이 없는 교회, 회심이 없는 성도는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느냐, 어떨 때는 정말 작은 에비덴스 하나를 가지고도 구원받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심지어는 이 세상을 떠나신 분에 대해서 그 한마디, 그 작은 에비덴스를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무엇이죠?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심은 뭐죠? 컨버전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채우시고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토해져 나오는 바로 그 컨버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소망이 있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교회로서의 이 종말적 이 텐션 속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회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쁨의 교회 회심이 있습니까? 기쁨의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과거의 삶을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온전히 이 돌아가는 그러한 회심이 우리 속에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요 우리 교회에 많은 좋은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회심의 역사가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밋밋하게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뭔가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삶이 변화됐다고 하는 간증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됩니다. 잭 밀러 목사님께서 우리 예전에 웨스트민스터에서 교수도 하시고 여기 글렌사이드의 뉴라이프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많이 강조하셨던 얘기예요. 회심, 회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왜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그가 발견한 겁니다. 수많은 기성교회, 수많은 서버번 처치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마치 교인들과 목사들이 어떤 컨트랙트를 한 것처럼 교인들은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목사는 그거 받으러 하지 않으면 때마다 월급자 줄 테니까 편하게 살아라. 서로 컨트랙트를 맺은 것 같은 이러한 컨스피러시를 가지고 주의 교회들을 망쳐가고 있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겁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나온 이분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적으로 다 어두워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모하는 이러한 복음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죽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살려야 한다. 여러분, 컨버전은요, 회심은요,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번의 회심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20년 전에 그때 눈물 팍 쏟아내고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있어.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심은 반복적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한번 크게 뒤집어 놓는다면 귀한 일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회심의 경험조차 없어요. 근데 그건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드라마틱하게 회심하지만 어떤 분들은 gradually 회심하는 분도 있어요. 그 gradually 회심한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아니라 날마다 변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회심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하십니까? 마음으로? 저 자신에 대해서도 묻고 싶은 말이에요. 회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공동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믿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을 피차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잭 밀러의 말이에요. 공동체 헌신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 그 왜 그럴까? 이분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었는데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나 이렇게 바뀌었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뀌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너나 잘하라고. 그러나 나의 삶에, 나의 모습 속에 진정한 전환이 있다면, 진정한 컨버전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게 아닐까? 자, 말씀을 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있죠. 그리스도의 나라.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선포하고자 하는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갖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좀 단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그리자면 좀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요구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강자가 약자를 유린하는 것, 그런 나라 아니다. 모든 짐승이 다 똑같진 않아요. 보면 예, 분명히 이리도 있고 어린 양도 있어요. 여기 표범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송아지도 있고 사자도 있어요. 다 있어요. 암소도 있고 곰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서로의 특징과 독특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이 나라에서는 서로 해하지 않는다. 평화가 아름다운 가치로 세워져 있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는 이미지가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에이, 말도 안 돼. 어우, 위험해. 이렇게 느껴집니까? 너무너무 안전한 겁니다. 독사의 굴은 뭐죠? 독사의 굴. 여러분에게 독사의 굴이 뭡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독사의 굴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벽을 싸고 이끈 그 성도, 그 교인, 그게 독사의 굴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가 다시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나의 가족, 나의 친척, 그분이 독사의 굴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다가가기 두렵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거립니다. 혹시라도 마켓에서 그 사람 만날까 봐 불안합니다. 독사의 굴입니다. 근데 그 독사의 굴에 손을 넣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거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양도 하잖아요. 이 구절은 나중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대로 인용한 구절이에요. 구약이 구약을 인용한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드러난 공동체는 아닙니다. 아직도 이것은 소망입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한 자들이 같은 주인, 같은 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맥이 통합니다. 맥이 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평강입니다. 평강. 자,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맺을게요. 자, 이 나라를 사모해요. 저는 이런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 세상이 막 엉망진창이고 처절하게 보이는 경우잖아요. 지금 좀 많이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참 애쓰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마음속에 사모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빨리 다 해결되는 그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현세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순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순간이 언젠가 하면은 가장 믿음직하고 완벽한 분의 이끌림 아래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온전한 완벽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로 말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흠모하는 그리스도, 그가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면서 내가 그 안에 온전히 서브밋하고 완전 perfect submission, 온전한 서브미션으로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정말 위대하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느낌이 어떻던가요? 편안하시던가요? 저는요 제가 평생 흠모하고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런 분들 만난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물론 좋지만 한편으로는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 혹시 입에서 냄새나지 않나 막 체크도 하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좀 불쾌한 느낌을 갖지 않게 하려고. 근데 그게 막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좀 불편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게 인간의 관계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좀 별 볼 일 없는 잡이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인들 많잖아요. 요새 뭐 그다음에 우리 일반인들도 정치 시사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저도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치인들은 참 재밌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선전에 자기 PR. 왜냐하면 자기가 괜찮다는 걸 계속 드러내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뽑아 줘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정치인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는 정치인도 아닌데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치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낮아라, 낮추어라, 겸손하라, 그 중에 중요한 말이 들어가 있었죠.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사모하라. 그를 바라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를 불편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그분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로움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진정한 하늘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소망 여러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러한 풍성한 평안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시고 그로 채움받기 위하여 성령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으시고 채워질 때 마음껏 회개하시고 토해내시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회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사이에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번 주도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